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어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의지가 분명해서 굳게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인정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전반전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기준, 자격 또는 조건에 맞춰서 세우지 않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세워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를 세워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불러 세워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주셨고요. 노아를 불러 세워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를 불러 세워주셨고요. 또 바울을 불러 세워주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드온을 불러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그토록 집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시며 세우기를 원하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는 그 즉시 그 순간 동시에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함께 간다는 거죠. 함께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는데 그런데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남의 일이나 하는 것처럼 그거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이나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나 조금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나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구원은 내게 필요하지만 사명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게 있어요. 꼭 발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워가시는 하나님, 세워지는 기도원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또한 겁쟁이였습니다. 숨어서 이 바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명에 대해서 자꾸 회피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큰 용사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향하여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그를 큰 용사에 합당하게 세워가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큰 용사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고요. 그만한 마음의 담대함도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정하시고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가신단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만이 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구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만 쓴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실력으로 보나 재능으로 보나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시다시피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열등의식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끝까지 준비시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도원을 보면서 왜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자꾸 보여요. 나도 그런데, 나도 능력이 없는데, 나도 소심한데, 나도 담대하지 못한데, 나도 재주가 뛰어나지 못한데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사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회피하잖아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지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부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써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준비시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는 먼저 준비의 과정이 있어요. 준비의 과정. 이 기도원에게도 역시 그 준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준비의 과정이 뭐냐면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시키신 일이 뭐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부숴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려라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을 허물어뜨려라. 그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미디안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미디안 사람을 치기 전에 자기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미디안을 통한 징계의 원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미디안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왜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징계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너무도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것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부터 제거하라는 거죠. 그 원인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헐어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없을까요? 우상 아닌 우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누구 것인지를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 누구 것이냐면 25절 중간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란 표현이 나와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 말은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주동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이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상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그 가나안의 우상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막을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혹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혹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혹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내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만약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두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무엇을 드리라 하지요? 25절 중간절에 한번 보세요. 25절 중간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대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둘째 숫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첫 새끼, 첫 소생. 여러분 장자를 드리잖아요. 첫 소산을 드리잖아요. 동물들도 첫 새끼를 드려야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7년 된 둘째 숫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서 둘째 숫소는 아무래도 이미 첫째 숫소는 이방의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숫소를 드리는데 몇 년 된 둘째 숫소라고 얘기하죠? 7년이래요. 의미가 있어요. 7년이라는 기억 숫자를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에 의하면 7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받은 횟수예요. 고난의 세월이에요. 고난의 세월. 7년 동안 미디안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이에요. 그 왜 그랬어요? 왜? 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주신 징계가 뭐였어요? 미디안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숫소는 뭐냐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할 때 태어난 이 숫소가 7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통의 세월을 함께 지내온 수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7년 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그 시작될 그 시점부터 태어난 이 숫소가 7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세월을 함께 지내온 이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상을 찍은 나무로 이 둘째 숫소를 바치라 한 것은 뭐냐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죽었고 미디안으로부터의 고통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고통이 이제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고통은 끝났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제단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특징은 이런 거지요.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나를 부끄럽게 했던 죄된 생활이 이젠 다 끝났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고통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다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괴롭고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그것이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예배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괴로운 것들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나서 동시에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통의 세월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회복할 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동안에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고통의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예배를 이야기할 때 사용한 제사의 방법이 뭐죠?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무엇입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불로 태워서 완전히 다 드리는 것이 번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께 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요. 저는 주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있는 에너지들을 다 쏟아붓자. 다 쏟아부어서 예배가 다 마치고 오후 예배가 다 끝날 때는 완전히 소진되어서 이제는 힘이 하나도 안 남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깁시다. 제가 그렇게 교역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부족함 없이 남기지 맙시다. 그래서 완전히 소진돼서 아 이제 다 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까지 가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배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첫째는 감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예배는 감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감탄이 되지 않으세요?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귀하고 그 큰 은혜를 내게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미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저는 신방을 다닐 때마다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위로받고 그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 가면 얼마나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만나서 간절히 기도해드리면 그분들이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이 거룩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탄은 감격스러운지. 두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아예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허겁지겁 대충대충 와가지고 시간만 때우듯이 시간만 보고 그러고 나가는 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미리 성경도 찾아보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늘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뭐다?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탄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토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마치 쇼를 보는 듯하다. 쇼를 보는 듯하다. 그리고 와, 멋있으면 야, 오늘 예배 제대로 드렸다 생각하고, 뭔가 멋있지 않으면 오늘 예배 아, 형편없었어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형편없는 설교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쇼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말재주를 막 사용해가지고 아주 현란한 뭐 어떤 구사를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다면, 혹 다른 표현을 만약에 한다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기도원이 열 사람,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기도원도. 그런데 참 그의 성품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소극적이고 또 겁도 많고 했던 그 성품은 그대로 나타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게 하는데 그 앞에 종 열 사람을 데리고 가요. 혼자 감당하고 혼자 책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 열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볼까 봐 밤에 행해요. 밤에.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자,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침이 되면서 서서히 날이 밝아오면서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신상들이 다 깨워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여기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했느냐. 그래서 수소문을 하죠. 그런데 수소문을 한 결과가 누가요? 기도원이 했다는 것을 알아채요. 그래서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당연히 기도원이 죽은 줄 알고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찾아갑니다.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재치있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하냐면 31절 말씀해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울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겁니다. 제가 길게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시겠죠?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그를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 아무 염려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야단법석 하지 마라. 바울이 진짜 신이라면,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면 바울이 왜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가 분명히 심판하겠다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기도원이 별명을 하나 얻게 돼요. 기도원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성경의 32절 말씀해 보면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룹바알은 뜻은 뭐냐면 바알을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알을 이긴 자.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성읍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죽임을 당한다. 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깨뜨리거나 부수면 죽임을 당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알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여룹바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룻바알이 되길 바랍니다. 여룻바알이 되어서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거짓말로 가득한 것인지, 이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여룻바알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더 확실한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나니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떠났던 여호와의 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는 거죠. 그리고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놀라운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기드온은 그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 모든 족속들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영적 권위들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쯤 되면 이제부터는 이 당당하게 나가 싸우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쯤 되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뭐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두 가지 하나님께 두 가지 표징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 표징을 요구해. 36절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 저를 만약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 저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요구합니다. 그 첫째로 요구하는 표징이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어떤 걸 요구합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있게 하시고 주변의 땅들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두 번 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주셔요. 그대로 해주셔요. 그런데요, 기드온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요구하죠.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3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의 땅들은 아주 완전히 이슬로 적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만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얘기해요. 자기도 자기 성격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한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요청할 테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요구 그대로 다 수용해줘요. 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피하잖아요. 그러더니 끝끝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왔어요. 여기까지 그를 끝까지 세워오셨는데 여기 와서는 또다시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징을. 처음에 표징을 요구했을 때는 속으로는 하나님도 욱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꼭 참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저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왜 자꾸 나의 모습이 보일까요? 왜 우리의 모습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주님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정말 해주실 겁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보여줬는데도 그거 만족 못하고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연약함.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뭔가 확신해야만 하고 싶고 확실하지 않으면 뭔가 두렵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처럼 보다 더 분명한 표징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워가시는 하나님, 세워지는 기도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끝까지 세워가셔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워지는 기도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이런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의심이 많은 기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 번씩이라도 그의 수준에 맞추어 들어주십니다. 왜요? 기도원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일이 반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기도원을 보게 됐지요. 우리도 역시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심 많고 소심하던 기도원을 불러 선택하시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원이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사 다시금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양털의 표징으로 그 소명을 굳히시어 기어이 사명자로 세워지는 기도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선택하셨음에도 여전히 머뭇머뭇거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고 표징으로 확신을 심어주면서 사명자로서 대적 미디안을 향해 일어났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